5. 아버지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으로부터 마지막 만찬 설교에 이르기까지 형제의 사랑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나타내라고 따르는 자들에게 가르쳤다. 형제의 사랑은 내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황금률을 충분히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도 동료 필사자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인류를 두 가지 애정으로 사랑한다. 그는 이 세상에서 인격 곧 인간과 신으로서 살았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한다. 그는 사람의 창조주이고 우주에서 사람의 아버지이시다. 또한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는 필사자를 형제로 사랑한다. 진실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예수께서는 불가능할 정도로 형제 사랑을 나타내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기대하지는 않았어도 그들이 하나님이 피조물을 대하시듯 그들도 그렇게 사람을 대하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도 비로소 사람을 사랑하게 되도록 곧 아버지다운 애정의 첫 걸음을 보여주도록 하나님 같이 되려고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심 같이 완전하려고 애쓰기를 기대했다. 예수께서는 열두 사도에게 이렇게 권고하는 중에 아버지다운 사랑이라는 이 세 개념을 드러내고자 했는데 그 사랑은 수많은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는 데 관한 어떤 감정적 태도와 연관된다. 주님께서는 단순한 형제 사랑의 한계와 비교해서 아버지다운 사랑에 대한 자신의 초월적인 최상의 네 가지 반응을 후일에 묘사하게 될 전주곡으로서 신앙의 네 가지 태도에 주의를 집중시킴으로써 이중대한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굶주린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 대하여 말씀했다. 영을 식별하는 그런 필사자에게는 아버지다운 애정을 놀랍게 실행하려고 애쓸 수 있을 정도로 신성한 이타심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기대될 수 있으며 심지어 애통하는 자로서 그들은 자비를 베풀고 평화를 증진시키고 박해를 견디고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까지도 아버지다운 사랑으로 사랑하는 능력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애정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형제의 애정을 초월하는 헌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지복에 대한 신앙과 사랑이 도덕적 성품을 강화시키고 행복을 창조한다. 두려움과 분노는 성품을 약화시키고 행복을 파괴한다. 이 중대한 설교는 행복이라는 말로 시작됐다. 1. 심령이 가난한 자 곧 겸손한 자는 행복하다. 아이들에게 행복이란 당장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갈망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어른은 증진된 행복이라는 결실을 나중에 거두기 위해 자아를 부정하는 씨를 기꺼이 뿌린다. 예수 당시와 그 후로 재산의 소유관념과 행복이 너무 흔히 관련돼 왔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이야기에서 바리새인은 영의 부유함 곧 강한 자부심을 느꼈고 세리는 영의 가난함 곧 겸손을 느꼈다. 전자는 자기 충족적이었고 후자는 배우려는 자세이고 진리를 추구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풍요의 목표를 추구한다. 그런 진리 탐구자는 먼 미래의 보상을 기다릴 필요 없으며 지금 보상받는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하늘 나라를 발견하고 그런 행복을 지금 체험한다. 2.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영의 가난함을 느끼는 자만이 항상 의에 굶주릴 것이다. 오직 겸손한 자만이 신성한 힘을 찾고 영적 권능을 갈구한다. 그러나 영적 천부재능에 대한 욕망을 증진시키려고 일부러 영적 금식에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육체의 금식은 4일이나 5일 지나면 위험해지며 그 사람은 음식에 대한 모든 욕구를 잃기 쉽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장기간의 금식은 배고픔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 체험으로 얻는 정의는 기쁨이지 의무가 아니다. 예수의 정의는 역동적 사랑이다. 곧 아버지답고 형제다운 애정이다. 그것은 부정적이거나 하지 말라는 식의 의로움이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정적인 것에 하지 않아야 하는 것에 계속 굶주릴 수 있겠는가? 팔복 가운데 처음 두 가지를 어린 정신에게 가르치기는 그렇게 쉽지 않지만 성숙한 정신은 그 중요성을 파악할 것이다. 3. 온유한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땅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온유함은 두려움과 무관하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협동하는 사람의 태도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온유함은 인내와 관용을 포함하며 합법적이고 우호적인 우주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자극을 받는다. 온유함은 신의 인도하심에 반항하려는 모든 유혹을 물리친다. 예수께서는 유란시아에서 이상적인 온유한 사람이었고 방대한 우주를 상속받았다. 4.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영적 순결은 의심과 원한이 없는 것을 제외한다면 부정적 특성이 아니다. 순결을 논할 때 예수께서는 순전히 인간의 성적 태도만 다루려는 의도는 없었다. 그보다는 사람이 동료 사람에게 가져야 할 신의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의를, 그리고 아버지가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로하여금 동료들을 사랑하게 하는 그 신의를 더 고려했다. 아버지다운 사랑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며 악을 묵과하지 않지만 경멸과는 반드시 거리가 멀다. 아버지다운 사랑에는 한 가지 목적만 있고 반드시 사람 안에서 최선을 찾으며 그것이 참된 부모의 자세다. 하나님을 신앙으로 본다는 것은 참된 영적 통찰력을 획득함을 뜻한다. 영적 통찰력은 섭리사의 안내를 강화시키며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 의식을 증대시킨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게 될 때 너희는 자신이 신의 아들 신부님에 대한 확신을 확인받고 육신의 형제들 각자를 형제로서 곧 형제다운 사랑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곧 아버지다운 애정으로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 훈계는 아이에게도 가르치기가 쉽다. 아이들은 꾸밈없이 쉽게 믿으며 부모는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잃지 않게 해야 한다. 아이를 대할 때 모든 속임수를 피하고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삼가라. 그들이 자신의 이상적 인물을 선정하고 자신의 필생과업을 선택하도록 현명하게 도와줘라.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인간의 모든 분투의 주된 목적 곧 완벽성의 실현, 심지어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까지도 따르는 자들에게 가르쳤다. 그들에게 늘 말씀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열두 사도에게 그들이 그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권고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쓸모있는 성취였을지 모르며 형제다운 사랑의 성취를 가리켰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그가 그들을 사랑해온 것처럼 곧 형제다운 애정뿐 아니라 아버지다운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사도들에게 충고했다. 그는 아버지다운 사랑의 네 가지 최고 반응을 지적함으로써 이를 설명했다. 1.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위로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위 상식이나 최고 논리로 따져도 결코 애통함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적이거나 허식적인 애통함을 의미하지 않았다. 인정 많은 감정적 태도를 암시했다. 부드러움을 보이거나 아니면 달리 감정적 느낌이나 육체적 괴로움을 표현하는 것은 남자답지 못하다고 소년이나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동정심은 여자뿐 아니라 남자에게도 같이 있는 속성이다. 남자다워지려고 무정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용감한 남자를 만들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세상에서 위대한 남자들은 애통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애통하는 자였던 모세는 삼손이나 골리앗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었다. 모세는 최고 지도자였지만 온유한 사람이기도 했다. 인간의 필요를 헤아리고 이에 민감한 것은 순수하고 영구적인 행복을 창조하며 게다가 그런 온화한 태도는 분노와 미움과 의심의 악영향으로부터 혼을 보호한다. 2. 자비로운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자비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비란 가장 높고 깊고 넓은 진실한 우정을 곧 인애를 의미한다. 때로는 자비가 수동적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이다. 곧 최상의 아버지다움이다.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여러 번이라도 용서하기를 어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착한 자녀를 고생해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충동은 당연한 것이다. 실제 상황을 판단할 정도의 나이가 되면 아이들은 내게 진절하고 동정심이 있다. 3. 화평케 하는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청중은 평화가 아닌 무력으로 해방시켜줄 자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의 평화는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종류가 아니다. 예수께서는 시련과 박해에 직면했을 때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했다. 이것은 파괴적인 갈등을 예방하는 평화다. 개인의 평화가 인격을 완성한다. 사회의 평화는 두려움과 탄욕과 분노를 막는다. 정치적 평화는 인종 간 적대감과 국가 간 의심과 전쟁을 막는다. 화평케 하는 것이 불신과 의심의 해결책이다. 아이들은 평화를 이루는 자의 역할을 쉽게 배울 수 있다. 그들은 단체 활동을 즐기며 함께 놀기를 좋아한다. 예수께서 언젠가 말씀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잃게 되지만 자기 목숨을 버리려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찾게 될 것이다. 4.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행복하나니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크게 기뻐하고 넘치도록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평화 다음에 박해가 종종 따라온다. 그러나 젊은이와 용감한 어른들은 어려움이나 위험을 결코 피하지 않는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리고 아버지다운 사랑은 이런 모든 일 곧 형제다운 사랑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쉽게 할 수 있다. 진보는 항상 박해로부터 얻는 최종 수확물이었다. 아이들은 용기 있는 도전에 반드시 반응한다. 젊은이는 늘 기꺼이 도전에 응한다. 모든 아이는 희생하기를 일찍부터 배워야 한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지복은 율법이 아니라 곧 윤리와 의무가 아니라 신앙과 사랑의 기초를 두었음이 드러난다. 아버지다운 사랑은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것 곧 불의를 선으로 갚아주는 것을 좋아한다.